미국의 가스 가격은 2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도에는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화학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너무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아시아로 물량을 뿌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로 영향을 엄청 줬는데 미국의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아시아의 수급 밸런스는 좋아지고 미국이 떠나간 자리를 한국 업체들이 메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조정의 최종적인 승자는 우리나라 정유업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제가 가설을 세운 대로 정말 이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 때문에 이 정도 레벨만 유지만 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정유사들은 조원, 수조원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몇 년만 사이더라도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강화될 수가 있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마 국내 정유회사들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회사에서의 입장은 어때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단기에 좋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은 의심이 있죠. 예, 뭐 시장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누적적으로 계속 타이트해져 와서 이번 이슈들이 임계점을 건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임계점을 건드린 거고 만약에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임계점이 지금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임계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말 이게 단순하게 두바이 원유와 제품 간의 이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사올 때 두바이유를 주로 사오는데 두바이유가 올해 70불이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 70불에 사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붙여서 사오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OSP라고 부르는
OSP. 거고
이게 녹색 선으로 보시는 요겁니다
더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 OSP라는 건 사우디가 본인의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수요 공급 상황을 봐서. 근데 최근에 한 몇 년을 보시면 올해가 OSP가 2불이었고 그러니까 두바이유가 70불이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72불에 사온 거예요. 그럼 아까 보셨던 스프레드에서 사실은 2불 차감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작년엔 2.2불이었고 그전년도에는 3.2불이었고 이전에 아무리 정제 마진이 좋았어도 거기서 3불이나 2불을 빼고 봤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제 마진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스프레드에서 그 마진을 풀리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입 원가가 싸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우디는 왜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감산 때문입니다. 보시면 사우디가 공급 과잉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2022년 말부터 감산을 시작을 했어요. 세 단계에 걸쳐서 감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산한 규모가 600만 밀이니까 글로벌 전체 캐파의 6%를 감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펙이 이런 적이 없어요. 진짜 강하게 감산을 시켜놓은 거고 그러면 MSL 뺏긴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MSL 뺏겼으니까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OSP가 비싸게 형성이 됐었던 겁니다. 얼만큼 비싼지를 비교가 가능한데 2011년 12년을 보면은 이때랑 비슷해요. 근데 2011년 12년도 유가가 두바이유가 110불이었거든요. 지금 70불이란 말이에요. 유가 대비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거죠. 지금 현재.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인위적으로 감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져 있는 거고 이제는 스탠스가 돌아서서 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MS 늘리겠다고 하는 중동 입장에서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OSP를
싸게 해야지.
예, 싸게 줘야죠. 이제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사이클로 갈 거고 지난 3년 4년 동안 우리 엄청 상대적으로 비싸게 원유를 사왔는데 앞으로는 1불이나 혹은 뭐 2불까지도 싸게 사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제 마진 개선 효과랑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우디가 이게 감산을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산을 하는 건 아니고 그죠? 전체 감산을
되돌리는 거지.
되돌림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순증이
맞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유가가 그래서 약세를 보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60불 WTI 기준으로 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60불이 깨지면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매입을 하고 중국도 원유를 엄청나게 사들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불대가 되면은 저점이라는 거를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60불 초반이 미국 기존 유정 말고 신규 유정의 BEP가 64불, 65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0불이 깨지면 미국도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구간에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이제 유가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유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기도 하고 잘 버티는 게 이런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약할 것 같으니까.
솔직히 유가가 올해는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다는 것도 별로, 빠졌다는 것도 별로, 그냥 아주 밋밋하게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닌가요, 최근에?
네, 올해 4월 달에 잠깐 WTI가 55불 갔죠.
그쵸.
그때 이제 미중무역 분쟁 났을 때. 55불 갔다가 바로 60불대로 복귀했고요. 최근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불대 왔다가 지금 다시 50불대 복귀를 했죠. 제 기본적인 가정은 WTI 기준으로 60불을 깰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50불대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유지 가능한 거냐? 예, 유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50불대면 미국에 있는 생산업체들도 적자가 나니까 거기서 생산이 줄어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잠깐 찍고 오는 유가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가 레벨은 60불을 하단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가의 변동성이 조금 많이 잦아들긴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유업체나 화학업체는 유가의 변동성만 잦아들면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가가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제 마진 개선 효과를 또 한 번 여기서도.
실질 경제 마진.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정제 마진 개선 효과를 여기서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요게 내려가는 거는 저도 내년 추정치에 반영을 못 했고, 시장 컨센서스에도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사우디가 알아서 하는 건데.
예, 맞아요.
그걸 예상할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내년도에 추정치를 또 한 번 올려줄 수 있는.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맞습니다. 아하.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유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S-Oil 같은 경우에 유가 플레이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렇고, 근데 국면 국면마다 사실은 주가가 반응하는 로직들은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인데 아마 이게 아마 저희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말부터 셰일붐이 쫙 불기 시작해가지고 유가가 110불에서 2015년도에
25불 그때
예, 25불 30불을 갔어요.
맞아.
그래서 한 80불이 빠졌거든요. 맞아. 그래서 당연히 유가가 빠지니까 정유주 숏콜을 했었단 말이에요. 계속 숏콜을 했는데 진짜 제가 15년 초부터 대박 틀렸던 게 S-Oil 주가가 녹색이거든요. 15년 초부터 한 몇 개월 만에 두 배가 그냥 올랐어요. 이때 유가가 빠지는데도 주가가 올랐어요.
맞아요.
너무 이상했던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되돌아보니까 이때 OSP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빠져봐야 뭐 그 분기에 재고 손실 나고 끝인데 이거 OSP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구조적으로 우리가 스프레드가 개선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거 구조적인 게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두 배가 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올라와서 4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 구간이 OSP가 마이너스가 났던 구간입니다. 이때가 셰일붐 불면서 사우디가 MS를 뺏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OSP를 낮췄던 구간이거든요. 지금도 공급 과잉이 오게 되면 OSP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서 비슷한 2015년도에 봤던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때는 중국이 증설을 엄청 했던 구간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증설이 아까 보셨지만 이제 끝났어요.
없는 구간이니까.
미국도 수급이 타이트한 구간이고 그래서 이 정유주 주가를 볼 때 과거엔 유가만 봤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스프레드를 보고 OSP를 봐야 되는 이런 사이클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좀 됩니다. 뭔가 좋아질 것 같네요. 내년에 확실히 정해주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누가 많이 안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만 네. 많이 지금 많이 사는 그런 구간인가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한 6개월째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사고 있고 이제 이런 데이터나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것 같고.
그렇죠.
개인분들은 사실 뭐 유가 오르는 거 이런 걸 이제 직관적인 걸 또 보시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유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화학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최악은 지났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어제 이제 통폐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구조 조정하고 그죠.
그거 어쨌든 살아보겠다는
그런 거
등 몸부림일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보면 지금 전체 설비가 한 1,400만 톤 정도 에틸렌이 되는데 그중에서 25%를 줄인다고 해요. 이게 완전히 스크랩하는 건 그러니까 완전히 설비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5%?
일단 뭐 적어도 3년, 4년 동안 공장 가동 안 하는 걸로 딱 선언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업체들의 가동률의 평균이 70%대예요. 그러면 70% 대인데 설비의 25%를 줄인다고 하면 그 물량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의 기존 설비의 가동률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제조업들은 가동률이 낮으면 고정비 커버가 안 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가동률만 올라가면 고정비 커버가 돼서 적자는 안 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25% 설비 감축이라는 게 말이 설비 감축이지 이게 누가 할 건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어제 롯데케미칼과 현대가 구조 개편안을 내놨고 거기서 대략 줄이는 게 우리나라 전체 캐파의 한 10% 조금 넘는 규모가 줄어들 것 같아 이미.
근데 그게 줄어들면 공장이 이제 손실이 한 번에 반영이 되나요?
그냥 공장 가동을 안 하는 거니까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일회성으로 이렇게
예, 설비를 서로 나눠 갖는 과정 일회성으로 손실이
내가 줄이는 대신에 뭐 해줘 뭐 이런 것도 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세제 줄이는 대신에 네. 정부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줄여. 하긴 뭐 왜 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네. 없잖아. 그렇죠. 지원을 안 해주면.
정부 지원 안 해주면 그 롯데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GS나 LG화 여기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구제 개편안 내놓지 않으면 너네 알아서 살아라고 정부에서 경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고요. 내년 중반이 되면 실제 이게 액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나 주총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합병 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실제 액션은 내년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내에 있는 설비들의 구조조정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최악은 지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고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 아시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보시는 차트가 대략 한 20년치의 차트인데 2010년부터 9년부터 최근 한 15년간을 보시면 막대가 한국과 미국의 에틀렌 제조원가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해서 제조원가가 훨씬 비쌌던 상황이 지난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슈 때문이었냐면 쉐일붐 때문이었어요. 쉐일붐 때문에 캐스 가격이 미국에서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쉐일로 만들고 그렇죠. 우리는 납사로 만드는데
원유로 만드니까.
얘네는 지금 쉐일이 넘쳐나니까 가스를 너무너무 싸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공짜로 만든 원가에 있었던 거고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사니까
그렇죠.
원가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네요.
맞아요.
위로 이게 화살표 그러니까 바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불리한 거인
맞습니다.
거죠.
우리가 계속 불리했었던 구간이 지난 14년 15년 이어졌었는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실선이에요. 실선. 유가를 가스 가격으로
가격으로 나눠버리면
네, 가격으로 그냥 나눈 값이에요.
아하.
지금 이제 WTI랑 헨리허브를 나누시면 되는데 WTI가 60불 정도 하고요. 헨리허브가 어제 기준으로 4.5불 정도 하거든요. 그걸 나눠보면 13배, 12배 정도 됩니다. 그럼 12배, 13배에서는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 우측 쭉 해서 보시면 이 정도 레벨이 돼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10배 언더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경쟁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경쟁력을 비교할 때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가스 가격입니다. 미국의 가스 가격이 분명히 저는 올해보다 내년도 내년보다 내후년도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거 AI 수혜주네.
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네, 그러니까
AI가 아셔서
그러네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로직이에요.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가장 빨리 메워줄 수 있는 건 가스 터빈. 가스로 메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내부 발전 수요 때문에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LNG 수출을 늘릴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3배가 늘어날 겁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LNG 수출하는 과정에서 또 천연가스가 여기로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내부 발전 수요, 하나는 LNG 수출 수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은 우리가 최근 1, 2년 사이에 바뀐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3, 4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없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트럼프가 당선 안 됐으면 이게 LNG 수출 안 됐을 거거든요. 이거 불과 6개월 만에 지금 상황이 바뀐 거고. AI 데이터 센터 1년 반 정도 됐죠.
그렇죠.
전력 수요 들어가는 거. 불과 1년 반 사이에 갑자기 미국의 매크로 환경이 변해가지고 미국의 가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경쟁력이 좋았었던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가스 가격이 10배 올랐습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가스 선물해서 뭐 엄청난 수익을 내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가스 가격이 10배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전력 수요가 늘어났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미국 전력 수요가 85년부터 늘었거든요. 사실. 85년부터 거의 한 25년 동안 늘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스 발전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요때 미국의 가스 가격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가 쉬었죠. 이거 다시 20년 만에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봤던 그림이 다시 한번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LNG 수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LNG 수출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가스 가격은 내년에 뭐 이미 지금 2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네네.
내년 내후년도에는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화학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너무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아로 물량을 뿌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화학 제품을 이렇게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가격이 낮으니까 증설을 막 해가지고 화학 제품도 이렇게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가가 비싸져 버리면 이제는 운임비 감안해서 아시아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로 영향을 엄청 줬는데 미국의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아시아의 수급 밸런스는 좋아지고 미국이 떠나간 자리를 한국 업체들이 메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국 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있지만 글로벌 관점에서도 미국이 약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시아 내에서 중국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셰일의 캐파가 워낙 많아가지고 가스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공급이 이 정도면은 수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아직 다 안 찼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임박했나요 이것도?
제가 사실 올해 3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와서 에너지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가스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이제 포럼이나 이런 것들 들었는데 이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스 가격은 5불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이 4.145불 정도 하거든요. 5불은 돼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스를 생산해 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 미국의 LNG 수출 정책이 먹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5불 정도는 돼야지만
먹고 산다 이거네요.
네,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그렇게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미국의 생산자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포인트가 그러네요. 15년 동안 우리는 항상 디폴트 값으로 미국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진짜 될 수 있겠네요. 네,
될 수가 있죠. 그게 미국 물량이 이제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질 못하면 비싸서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이제 운송비 감안하고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가동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애들이 힘들어지면 반사수혜를 보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도 근데 감사를 해요?
중국도 힘들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의 전체 20년 된 설비들은 조사를 통해서 폐쇄하거나 개조를 한번 해보자. 폐쇄하면 더 고맙고요. 폐쇄가 아니더라도 개조를 해야 되는데 저 개조가 뭐냐면 탄소 배출 저감 장치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달아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비용 자체가 이 코스트 커브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중국 내 가격을 같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판가를. 이런 정책 자체가 중국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은 한국의 구조조정, 조금 넓게 보면 중국의 구조조정, 더 넓게 보면 미국의 에너지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화학업체들이 숨통은 트일 수 있고 가동률을 올릴 수 있겠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주가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가는 정말 이 회사들 망했네 라는 그쵸. 관점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처참하죠 지금. 네.
피벨 0.2배 막 이렇게
0.2배.
예, 뭐 롯데케미칼 기준으로는 그게 아닐 수 있겠네라는 생각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동률만 올라가고 적자폭을 줄이는 것만 보여줘도 사실은 주가 반등이 가능한 굉장히 쉽게 주가 반등이 가능한 이런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그럼 추세적으로 좋아질 거냐 이런 거는 사실 중국의 경기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보긴 봐야 돼요.
워낙 사실 안 좋으니까 얼마나 안 좋으면 구조조정을 하겠냐 이런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정유 쪽을 얘기를 해보면 이 구조조정의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우리나라 정유 업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유업체가 지금 화학업체들의 설비들을 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부가 얘기하는 게 수직통합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유사가 화학설비를 가지면 어쨌든 수직결화가 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수직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롯데케미칼과 현대케미칼의 이 합병도 어떻게 보면은 정유사가 화학설비를 사준 개념인 거고요. 앞으로도 GS칼텍스가 LG화학의 설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유업체가 NCC들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은 결국 뭐 화학업체들도 조금씩 살아날 텐데 이 구간에서 지금 정유업체들은 NCC 설비 되게 싸게 사는 거죠. 2년 3년만 기다리면 업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럼 싸게 사는 데서 돈을 금방 벌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정유업황 말씀드렸지만 정유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정유에서 돈 벌고 한 3, 4년 뒤에는 화학 시황이 좀 좋아져서 거기서도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소외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설비를 지금 샤힌 프로젝트라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롯데케미칼 국내 캐파랑 비슷해요. 그건 거기서 이제 신규 설비가 지어지는 거죠. 이게 애드가 될 수 있는 외형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설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도 내년도 상반기가 완공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건 27년도가 될 겁니다.
논란이 좀 있는 프로젝트이긴 하죠.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이익이 나냐? 새로 네. 돈 벌 수 있냐? 이런 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시황이 좋을 때는 또 잘 되겠지. 네, 주가는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뭐 되는 거는 그때 보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화학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규모가 쪼그라들어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그 수혜 폭이 적죠. 근데 설비를 사와서 뭔가 외형이 늘어나 있는 회사들은 다음 업사이클을 만났을 때 이 이익이 폭발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유 업체들이 향후 몇 년을 봤을 때 이 구조조정이 가장 큰 수혜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장 탑픽을 뽑으신다면 S-OIL.
네, S-OIL이 그래서 이제 탑픽인 거고 S-OIL이 올라가면 어쨌든 GS 같은 업체들이 지주사긴 하지만
그쵸,
GS 카텍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 올라갈 거고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정유 쪽의 상황이 워낙 좋은 상황이라서 실적 추정치는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업체들을 일단 내년도에는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제 화학 업체 중에서 제가 이제 좀 힘줘서 말씀드리는 업체들은 KCC나 금호석유 같은 업체들인데 두 회사가 재무 상태가 되게 좋고요. KCC는 아니지만 KCC는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이 많아서 자사주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각종 이벤트들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벤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그러네요. 이게 또 상법 개정에 또 역할을
해요. 예, 예, 그런 종목들이 업도 좋고요. 사실
그렇죠.
업도 좋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서는 저런 종목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갖고 계속 좋은 거고, 대한유한화 롯데케미칼 같은 NCC 업체들은 최악은 지났으니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년도 상법 개정을 노리고 볼 수 있는 종목까지 네. 알려주셨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정말 좋은 콜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게 어쨌든 재미없고 좀 잘 모르시는 분야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이건 미국 수출주다. 그리고 AI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구현되면서 주가로 반영될지도 한번 재미있게 내년을 보면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저희 휴치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방송 한번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